미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진행하는 합동훈련을 연장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의 합동훈련은 지난 10일 시작돼 어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동훈련이 끝나면 벨라루스 영토에서 자국 전열을 철수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장 발표로 이 같은 약속을 철회한 것입니다. 한편 젠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항상 외교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러나 만일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한다면 신속하고 혹독한 결과를 부과할 준비 역시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벨라루스 영토 내 자국 병력 등 우크라이나 내 국경 일대에 약 15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가운데 흑해와 우크라이나 남부에 걸쳐 해상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CNN 방송에 출연해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의 파병 규모가 급증했고 지난주의 경우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주요 은행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도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침공이 개시되는 순간까지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는 명확히 해왔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외교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만일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신속하고 혹독한 결과를 부과할 준비도 갖췄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4일 유럽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침공하기를 결정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관리는 AP통신에 익명을 전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러시아군 최전선 지휘관들이 침공을 위한 최종 준비 명령을 하달 받았다는 정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지난 4일 개막한 동계올림픽이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선수 약 3천 명은 15개 종목 109개 경기에서 서로의 기량을 걸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은 이날 폐막식에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선수들이 보여준 연대와 평화의 모범 사례에 감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특히 이 같은 올림픽 경기의 단결력은 우리를 가리려고 하는 힘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평화의 기회를 줬다면서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분투했고 경쟁자들에게 역시 그와 같은 결과를 얻길 소망하고 응원하는 모습에 우리는 깊이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바흐 위원장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속하길 독려하면서 우리가 이 세계적 대유행병을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은 서로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올림픽의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평등하게 분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장애인 대표들이 참가하는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은 다음 달 4일 개막해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동계올림픽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가 공동 개최합니다. 이란 의원들이 핵합의 복원협상과 관련해 향후 미국 등 서방 측이 합의에서 탈퇴하지 않도록 보장받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들은 어제 이 같은 움직임을 전하면서 서한에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이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서한에는 이란 국회의원 209명 가운데 210명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과거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며 필수적인 보장을 먼저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는 것으로 국익의 레드라인이 그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은 핵합의 복원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가 먼저 해제되는 조건에서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의 수출 대금에 대한 입금을 먼저 확인한 뒤에 합의가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결론에 이르는 모르는 요소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유엔의 핵 감시 기구인 국제 원자력 IAEA의 사찰을 금지한 기간에 계속해서 농축을 진행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정권교체 가능성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러시아에서 북송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군관의 우려를 나타내며 러시아 정부에 국제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폐막되면서 북한이 또다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구름 끼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7도, 최고는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권교체 가능성과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8일 북한이 미국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정상 외교 등 고위급 관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No, I think the summits were a waste of time. And I think, in fact, they were worse than that.
볼튼 전 보좌관은 이날 VOA 한국어 서비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상 간 외교를 시도했지만 이런 회담이 시간 낭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단순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한 위장술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될 때까지 어떤 진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능한 옵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정권교체 가능성, 필요할 경우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should not be held hostage by a regime like this, and that's why possibilities for regime change or if necessary the use of forc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볼튼 전 보좌관은 이어 아무도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미국 도시들이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 세습 독재 정권의 인질로 잡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군사 옵션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중국에 대해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괜찮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핵 위협이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먼저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미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오랜 결의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눈에 보이는 실험 없이도 미사일 노주콘에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장치를 설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의 위협은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는 목표물이지만 핵무기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먼 거리까지 운반될 수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북한의 위협이 현재적이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관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 경화 확보를 위해 테러리스트나 다른 불량 국가 등에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등 모두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개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내버려뒀다고 비판하며 중국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for too many years we have let China get away with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류와 에너지 공급, 식량과 인도지휘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 정권은 붕괴하는 등 북한의 생사 여탈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미국의 대중 대북 정책 재조정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으로 상대하는 데 있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북한에 허용돼서는 안 될 자유를 줬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을 재개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응과 관련해 북한 편을 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중국과 북한 문제 등 영내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본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에서 영내 비확산 방지 조력의 일환으로 북한 핵 문제도 양국 간 협력 사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무역 문제를 넘어서 타이완 등 안보, 신장과 홍콩 등 인권을 비롯한 이념과 체제 경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실례로 미국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인 5명을 유엔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어 보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계속되는 침묵의 대가가 너무 크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시기인 2018년 4월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발탁됐지만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면서 2019년 9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러시아에서 북송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군관에 관한 VOA의 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러시아 정부에 국제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이 군관의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보호신청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인권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러시아에서 망명 시도 중 납치돼 북송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최금철 소재의 행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17일 성명에서 VOA 보도 내용과 자체 조사를 통해 최 소자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면서 러시아에서 지속되는 탈북민 강제 실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복수의 소식통은 BOA에 북한 적공국 563부대 소속 암호화 전문가로 블라디보스톡에 파견됐던 최금철 소자가 지난해 7월 탈출해 망명을 시도하던 중 9월 말 현지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뒤 북한 측에 인도돼 블라디보스톡 주재 북한 영사관에 의해 감금돼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성명에서 최 소자의 행방을 여전히 알 수 없다며 러시아에 파견됐다가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들에 대한 납치 등 강제 실종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북한 정권의 요청에 따라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들을 체포한 전력이 있으며 휴먼라이츠워치는 최 소자와 비슷한 북한인 실종 사례가 최소한 3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과거 실종된 북한인 3명에 관한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전달되기도 했다며 북한인들의 강제송환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장기투옥, 강제노동,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처벌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금철 소자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에 이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e're concerned, we're ver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최금철, and we really hope.
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정부가 책임을 갖고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끔찍한 운명을 겪게 될 난민들을 보호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러시아 정부가 1951년 비준한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북한인들의 망명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망명 신청자들을 강제 실종으로부터 보호하고 강제 북송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최금철 소자와 러시아 내 다른 북한인들에게 제3국으로 가기 위한 안전한 통로가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탈북민들의 제3국행 망명 신청에 부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해마다 일부 탈북민들이 이런 절차에 따라 한국에 정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민간단체인 시민지원위원회는 지난 2020년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2016년 체결한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 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 이행 의정서 이후 북한인들에 대한 임시 망명 지비 부여 횟수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시민지원위원회의 스베틀라나 간누슈키나 대표는 16일 VOA에 블라디보스톡의 이 단체 소속 변호사는 최 소자가 계속 북한 영사관에 감금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윤 선임연구원은 VOA에 최 소자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현재 여러 민간단체들, 정부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한 단체는 비공개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최 소자에 대한 보호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contact with the different organizations that can help us and we've reached out to several governments as well to get them to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해 1959년 설립된 국제법원으로 러시아는 지난 1998년 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7년 러시아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있던 최명복 씨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금철 소자의 망명 시도를 도왔던 한 활동가는 18일 BOA에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세계적인 단체가 최 소자를 구하기 위해 나서줘서 정말 기쁘다며 러시아 정부가 조속히 개입해 최 소자 송환을 막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의 태영호 국회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서울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킨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최금철 소자의 처형과 강제 송환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러시아 정부에 발송해 주길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 선언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에 대한 반응을 냈습니다. 특정 사건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당사국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인들 구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을 지키고 우리의 공통의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 사법 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든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주도한 캐나다는 17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캐나다 정부는 다른 외국인들의 구금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구금 행태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이어 이러한 관행을 규탄하고 억제하며 종식시키기 위해 캐나다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출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벌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에 67개국이 서명했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위한 자의적 구금을 종식하기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진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 세계 시민들을 지지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사관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와 스웨덴도 입장을 냈습니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의 목표는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외교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특정한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 선언이 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억압적 외교의 도구로 자의적 구금을 활용하는 것을 규탄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이 선언은 모든 국가들이 유능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열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가리아는 국제인권법과 장치의 핵심 사상에 부합하는 이 선언의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북한의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은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갈등 수위를 낮추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집단적 노력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오랜 공약을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절차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외국인의 자의적 구금으로 규탄을 받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북한 정권이 자의적으로 구금했던 미국인 3명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송환됐지만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석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대변인은 17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답변해서 당신이 언급하는 개인들은 113차와 114차 회의 결과 보고서들에 언급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회의 보고서는 2017년 5월 29일 언론인인 함진우 씨가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북한 간 국경지대에서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이에 긴급 행동 절차에 따라 2017년 8월 23일 북한 정부에 이 사건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가 자국 내 중대하고 조직적인 강제 실종에 대한 매우 심각한 혐의들에 대해 실무그룹과 협력하는 대신 실무그룹이 편파적이며 소위 북한에 반대하는 정치적 음모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무그룹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단호히 강조하며 북한 정부가 협력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14차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는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사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 사건들을 북한에 통보하고 조사와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욱 선교사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됐고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1일 압록강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에서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에는 한국인 선교사 최충길, 탈북민 출신 고현철, 김원호 등이 억류돼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하고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북한 출신 국회의원들이 서울을 방문 중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북한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 말 6년 임기를 마치는 아르헨티나 출신 토마스 오야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울을 방문 중인 가운데 18일 국회에서 북한 출신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연맹 초청으로 국회를 찾은 것인데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태용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퀸타나 보고관에게 북한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특히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할 퀸타나 보고관에게 세 가지 사안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유엔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 차기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 정부가 국내 북한인권 인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하고 제약하며 민간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중지시킨 것을 재개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꼭 언급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아울러 특별보고관의 한국 국회 방문 정례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 촉구 소환 발송, 러시아에서 북송 위기에 처한 북한 적공국 소속 최금철 소자에 대한 처형과 강제 송환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소환을 발송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용호 의원은 또 전시 전후 납북자 문제 해결과 유엔 안보리 내 북한인권 문제의 지속적 논의, 그리고 퀸타나 보고관의 임기를 마친 뒤 모국인 아르헨티나 법원에 북한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신체 장애를 딛고 국회의원이 된 뒤 북한 인권 옹호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지성호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취약의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억류 중인 6명의 한국 국민 송환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 공조를 거듭 촉구했다면서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악화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입을 모아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란 미명 아래 3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퀸타나 보고관이 간담회에서 인권이란 주제에선 한국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며 자신은 이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통해 다음 달 3.1절 103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 주민 독립 염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3.1절에 민족 대표 33명이 독립을 선언한 것처럼 이날 대표단이 북한의 독립을 선언해 세습독재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유산이 끊어졌음을 선포하고 북한 주민들이 박탈당한 인류 보편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선언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것이 긍지스러운 세상, 탈북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세상, 저들을 보면서 통일해도 되겠구나. 휴전선 2부 우리의 고향이지요. 우리가 그들을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한 작은 행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고 전 세계도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응원해 줄 것입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엔이 인권과 관련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자유 제약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이날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의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3월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한국 국회인권포럼 대표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마지막 보고를 할 예정이며 후임자는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명돼 8월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BNews 김영권입니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무력 시위를 멈췄던 북한이 20일 올림픽이 폐막하면서 또다시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카드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후에 즉 모라토리엄의 철회 카드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5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방인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이달 들어서는 무력 시위를 자제한 채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기간 중 공개 활동도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주택 건설 착공식 참석과 삼지연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기념 중앙보고대회, 함경남도 연포 온실농장 건설 착공식 참석 등 모두 민생 관련 행보였습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 80주년을 맞아 예상됐던 대규모 열병식도 없었고 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북한의 무력 시위 재개 가능성에 관련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 20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올림픽 폐막 후에 한반도 정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유관국과의 협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엔 한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전화 협의를 갖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도 올림픽 폐막 이후 북한의 도발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자신들이 선언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의 파기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압박한 메시지였지만 지난 12일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에 대한 답이 없었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도발의 정점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중거리 미사일 집중 발사나 군 정찰위성 발사, 핵물질 생산 활동 등 모라토리엄 파기 직전 단계의 도발 카드들을 연이어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달 9일 시행되는 한국 대선 등은 고려 요인이 되기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남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들의 목적과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데에 그 중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 4일에서 13일까지 베이징 패럴림픽이 예정돼 있고 다음 달 초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잡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시기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중국과의 우호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도발에 나서는 시점은 3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회 기간 앞뒤로 2주 내에는 북한이 2018년 이후에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의도적으로 좀 피해온 그런 모양이 보이거든요. 또 8월 올림픽도 올림픽이 한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 3월 4일에 시작해서 14일 날 끝나거든요. 그래서 3월 14일 이후부터 4.15 태양절까지 약 한 달여 기간이 이제 북한이 만약에 뭔가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극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기간으로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전략 도발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만큼 미국의 추가 대응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최근 미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에 제안한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설령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나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훈련을 중단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고 그러면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용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제재 완화를 해주면 과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국내 정치적으로 그 뭐 바이든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 미국이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유지를 카드로 대북 제재 일부 완화와 같은 반대급부를 노릴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바이든 행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불신하기 때문에 일단 북한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정책 원칙에 관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북한은 모라토리엄을 폐기하는 것을 제외하고의 최대 수준까지는 했죠. 그럼에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이 남은 카드는 결국 ICBM이죠.
홍민 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친서가 상황 악화를 저지할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홍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당 중앙이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첫 메시지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할 경우 북한도 응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로선 북한에 선제적인 양보안을 내놓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이 당시 전원회의에서 언급했던 국가 존엄과 발전, 안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의 답신은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준낙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군 동계훈련과 행사 준비 활동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설명할 만한 변화된 활동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지난달부터 포착된 열병식 준비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과 3,000톤급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북 억지를 위한 미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북 대화 재개 상황을 대비한 장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 명시된 대북 메시지와 미-한일 삼각동맹의 의미도 짚었습니다. 두 전문가와의 대담을 김영규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토컬러 부소장님, 미국은 군사동맹 강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호주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몇 년째 연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Those are two different questions, I think. One is about are exercises necessary? And at some point they are, but they can be done at different levels.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훈련의 필요성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미군의 체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럼 변화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것이죠.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위협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다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고 사이버 위협과 잠수함도 있습니다. 북한은 전술 핵무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협이 진화하는 만큼 미군 체제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님, 동의하시는지요?
Yeah, no, I would agree with that. If you look at the whole full spectrum of ballistic
동의합니다. 토콜라 부소장이 지적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전술 핵무기를 언급하고 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 균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억지력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대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동맹국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님, 미 공군이 괌의 전략 핵폭격기 B-52 4대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I think there are multiple purposes. I think in part we've watched North Korea.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지난달 우리가 목격한 11발의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입니다.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죠. 이것이 한 가지 요소입니다. 중국과의 계속되는 긴장 상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으로도 고안됐다고 봅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님, 앞서 백악관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은 1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have to concede I'm a bit cynical about this. I was involved in the first.
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조금은 냉소적입니다. 저는 1991년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참여했었는데요. 그 문서를 다시 보더라도 이번 문건은 30년 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시점이었는데요. 현재 국가안보 전략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영향이죠. 그런데도 독립적으로 이런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게 많지 않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을 미국의 전략적 우선 과제로 재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시한 것이었죠.
토콜라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e weak part is the trade strategy. I think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우리의 약한 부분은 무역 전략입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태평양 지역 경제 틀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와 국가안보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경제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안들, 이를테면 공급망 보건력이나 디지털 네트워크 또는 5G 사이버 공간 통제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국가안보 사안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좀 더 유연한 국가적 집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확인하는 목록이죠. 19페이지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해양 네트워크, 교환 확생, 사회 기반 시설, 백신 등이죠. 1, 2년 뒤에 이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이뤄졌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포클러브 소장님, 이번 전략은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과거 들어왔던 것과 별로 다른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요.
No, it's not very different. I think at this poin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ill waiting for some.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국내 문제에 좀 더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우리가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대화가 재개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비핵화를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것은 타당한 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다른 주제를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닝선 님 연구원님, 전략에 언급된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할까요?
No, the US has been saying that for at least 30 years. I don't think that's new. I think it's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적어도 30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면 너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외교적으로 김정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움츠린 상태입니다. 동시에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김정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유엔 제재를 유지하면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닝선임 연구원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 일본과의 협력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모든 도전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도전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No, it's talking about China. I think if you go back to the March Biden Moon Summit, there was a lot of...
중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많은 언론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5G, 공급망 문제에 대해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국방과 정보 분야에서 이뤄지는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불행한 역사 문제로 계속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도전은 우리가 안보와 경제 문제를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감정적인 정치적 문제와 분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포콜라 부소장님, 동맹과의 협력이 미국에 왜 중요한 건가요?
It is a fundamental par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strategy that we will work with networks.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영내 동맹과 동맹 네트워크와 협력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양자 관계에 치중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확연히 달라진 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모두 국가들의 연합 형태입니다.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 체계가 중심 거점이었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그렇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비전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Yeah, I mean, one of the good things about being out of government is I can say what I actually think. And to be blunt, I think if I was a...
정부에서 일하고 나와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저의 실제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만일 태평양 국가, 즉 한국이나 일본, 호주였다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나라인지 걱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대비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 나라들 간에 어떻게 더 협력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콜라 부소장과 매닝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7일 발의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3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맹국 천연가스 수출 가속화 법안은 한국과 일본, 호주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처럼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동맹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승인 절차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같은 미국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천연가스 법에 따른 천연가스 수출 사업 승인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한 수출은 법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로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타이완과 같은 주요 전략적 파트너국과 동맹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너무 많은 동맹국들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위험하게 의존하게 됐다며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승인을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국들에 확대하는 것은 미국 국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전략적 적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경제적 의존을 낮추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는 장면이 기록영화에 등장했습니다. 또 김일성 주석의 딸인 김경희가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동국에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1월 1일 방영한 기록영화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은 백마에서 시작해서 백마로 끝납니다. 1시간 45분 분량의 이 기록영화의 첫 장면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백마를 타고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온 한일을 구람 없이 걸어왔던가. 시련은 유리 없이 어묵했어도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잊을 수 없는 2021년이요.
영화 맨 마지막에도 백마를 타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숲속을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조영원 당 조직비서,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 현송을 부부장과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한국이나 미국 등 외부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은 단순히 북한의 지도자가 말을 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런 장면을 통해 주민들에게 백두혈통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입시킨다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입니다.
그 김일성의 이미지 중에 그 백마와 관련된 이미지가 꽤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김일성 해골역을 보면 그 백마에 대한 추억이라는 그런 그 제목도 있고 이제 김일성이 말을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백마를 좋아했던 걸로 많이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아버지 김정일보다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혈통을 이제 강조하는 측면에서 백마를 많이 탄다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한 것 같습니다.
백마는 북한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투쟁 당시 백마를 타고 지휘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백마를 타는 모습을 통해 김일성 주석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한편 자신의 권력 정통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지지 기반이 약했던 김정은은 백마를 타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11월 백마를 타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 내부 분위기가 침체됐던 2019년 12월에도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는 모습을 공개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북한의 이미지 정치는 백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일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음력설 명절 경축 공연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뒤로 나이가 지긋한 한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김 위원장의 고모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였습니다. 지난 2013년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모습을 감췄던 김경희는 2020년 설 기념 공연을 통해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두문불출하다가 2년 만에 또다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는 백두혈통의 원로인 김경일을 등장시켜 정권의 정통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고려성의 김경희가 등장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김정은이 이미지 정치에 동원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김경희가 등장했을 때도 김정은에게 아주 각별한 예의를 표하는 안내 이미지를 연출하는 걸 봤을 때 그것도 역시 백두에서도 본질이 돌릴 뿌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정치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걸 굳이 부릴 필요는 없었거든요.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디닉스 박사는 북한 당국이 이렇게 백두혈통과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 민심이 나쁘다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고립된 데다 물자난과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Obviously, the dire economic conditions, people know.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 표출을 못해서 그렇지 코로나 사태와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난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물가난이 심각합니다.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북중 무역이 끊기면서 설탕과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여오지 않자 장마당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킬로그램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000원으로 올랐고 16,0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000원으로 4배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이 재개됐지만 물가는 여전히 비싼 편이라고 조충희 소장은 말했습니다.
밀가루, 뭐 설탕, 특히 이제 그 식용기름과 같은 것들이 수입이 되지 않아서 가격이 너무 거의 뭐 10배씩 다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내리지 않고 중국에서 자재를 들여다가 옷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필수품을 이제 만들어서 팔던 장사꾼들도 해서 시장이 많이 위축된 것들이 주민 불만의 첫째죠.
북한 당국은 2020년 10월을 기해 외화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1달러에 8,000원이었던 환율을 인위적으로 4,000에서 5,000원으로 통제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달러와 위안화로 쌀을 사먹던 사람들은 구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전에 1달러를 주면 2kg의 쌀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에 쌀 1kg밖에는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쌀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로 이렇게 쌀값을 계산해 보면은 전에보다 훨씬 오른 상태죠.
경제난은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 간부들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당 간부들은 장마당 상인 또는 돈주들과 먹이사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 간부의 월급은 5천에서 만 원에 불과해 이 돈으로는 장마당에서 쌀을 1, 2kg밖에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 간부와 보위부원, 검찰, 안전원, 군장교들은 생활을 위해 상인과 돈주들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국경 봉쇄로 장마당 상인과 돈주들도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당 간부들도 쪼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북한 당국은 경제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 관영 TV와 신문은 매일같이 제8기 4차 전원회에서 결정된 과업을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라고 주민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은 권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권위를 세우려면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 정치적 카리스마와 권위가 있었거든요. 황열빨치산이라고 하는 뭐 크진 않지만 자산이 있었고 또 북한 산업화 공업화 이제 아버지 김정일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권력 승계를 준비했기 때문에 권력 기반이 탄탄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겨우 20대 약관의 아이의 집권을 했고 정치적 카리스마나 아니면 권력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경우에는 지금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미지 정치에 의존하고
집권 10년 차가 됐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는 한참 실추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백두혈통을 내세워 자신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5년 2월 21일 미국의 급진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가 뉴욕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흑인 괴한의 총격을 받고 피살됩니다. 말콤 X는 1925년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목사였던 흑인 아버지와 혼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말콤 X의 가정은 그의 아버지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말콤은 이후 학교를 중퇴하고 21살 때 강도죄로 교도소에 투옥됩니다. 하지만 말콤은 감옥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말콤은 이때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원래 성인 리트를 버리고 대신 X라는 성을 쓰기 시작합니다. 흑인들의 성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백인 주인들이 마음대로 붙여줬던 것이니만큼 영어 알파벳 X자를 써서 흑인의 빼앗겼던 이름을 상징하겠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말콤 X는 출옥 후 전미 흑인 공동체를 설립하고 흑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Who taught you, please? Who taught you to hate? 특히 흑인들의 분노를 직선적으로 밝힌 그의 웅변은 흑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말콤 X는 1965년 2월 21일 뉴욕의 한 집회에서 연설 도중 흑인 괴한의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1972년 2월 21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The 3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ichard M. Nixon, is in China, the first American chief executive ever to visit.
20여 년간 지속된 양국 관계의 냉전을 끝내고자 중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주은래 총리와 장시간 회담을 갖고 마오쩌둥 공산당 주석과도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중 두 나라는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끊겼던 두 나라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합니다. 합의 내용 가운데는 미군이 베트남과 타이완에서 철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이 있은 지 7년 뒤인 1979년 1월, 미국과 중국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